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 사격으로 촉발됐던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위급 접촉을 통한 남북 간의 합의로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남북 양측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고위급 접촉을 시작해 43시간에 걸쳐 정회와 재개를 반복한 끝에 오늘 새벽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또 오는 9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 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에서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가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합의 직후 기자들에게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많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합의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폭락하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8.5%까지 떨어졌던 상하이 증시는 오늘도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다가 오전에 4%선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또다시 내려가기 시작해 결국 7.6% 하락으로 마무리되자 아시아 증시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4%가 떨어진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고 홍콩 항셍 지수도 전날 종가에 비해 약 1%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어제 3.6%가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했습니다.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국제 원유 가격도 4% 이상 내려가 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각종 원자재 가격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저녁 미 서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가 청정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주택 소유주들과 기업체들의 청정에너지 시설 도입이 용이하도록 융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주택관리청의 청정에너지 관련 융자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나 주택 소유주들이 에너지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쉽게 도입하도록 하고 초과 비용은 되돌려받도록 했습니다. 또 연방에너지부는 미국인들이 재생에너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 혁신을 권장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추가 융자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5호 태풍 고니가 오늘 일본 남부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태풍의 세기가 시속 180km에 달하고 홍수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10만여 명에 대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이미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항공과 열차 등 주요 교통편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기상당국은 태풍이 계속 북상해 일본 열도를 관통한 뒤 내일 오전에 일본해 한국명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풍 고니는 앞서 필리핀을 통과하면서 산사태 등을 일으켜 적어도 21명이 사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다마투루의 버스 정류장 입구에서 오늘 여성 자살 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려 적어도 5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한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은 최근 여성 요원을 이용한 자살 폭탄 공격을 자주 벌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는 지난해 거의 300명의 여학생들이 보코하람에 의해 집단 납치됐던 지역으로 학생들 일부가 탈출에 성공했지만 200여 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스페인과 모로코 당국이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ISIL에 합류할 전사들을 모집해온 혐의로 14명을 체포했습니다. 스페인 내무장관은 이들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남부 마을과 모로코 북부 5개 지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자국 내에서 ISIL 선전 활동을 해온 8명을 체포하는 등 이슬람 과격분자 혐의가 있는 수십 명을 구금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해부터 ISIL 소탕을 위한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 공습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풀기 위한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한국은 25일 낮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은 준 전시 상태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풀기 위한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장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저녁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25일 새벽 1시 타결됐습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빚어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접촉은 무려 43시간 동안의 피말리는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접촉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협상이 타결된 뒤 25일 새벽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이번 접촉에서 최대 관건이었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국 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지뢰 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목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는데 북한의 도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 인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해 사실상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기로 했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4달 초에 갖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공동 보도문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간 최고위급 접촉이었던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선 김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 측에선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와 군을 믿고 큰 동요 없이 차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준 국민의 단합되고 성숙한 대응이 이번 접촉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게 앞으로 신뢰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 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서 남북 간의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부터 치유하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민간 활동이 활발해져서 서로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주체를 명시해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의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과 보상, 추가 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 직접 나섰던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25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 이번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을 주어로 사과와 유감 표명을 확실하게 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거의 없는 데다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강력 부인했던 지뢰 도발 사건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북한은 협상 초반 지뢰 도발 사건 자체를 부인하다 한국 측이 사진을 비롯한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하게 압박하자 합의문 형태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것은 1차적으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관철시키는 한편 남북관계를 이대로 끌고 가봤자 북한에게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 환경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용표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가 없으면 한국 국민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순탄치 않았던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합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보도문 3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처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만 들어갈 경우 재발 방지를 강제할 수단이 없지만 이번에는 재발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더 강한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거론했지만 그동안 주장해왔던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이나 5.24 제재 조치의 해제 등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산가족 상봉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별도로 합의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북한은 전반적으로 진지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군사적으로 대치된 판문점 남측 지역에 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측이 잘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며 매우 큰 결심을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으며 향후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이제 시작이자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회담 수석대표의 구체적인 급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agreement reach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earlier today.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한이 타결한 합의 내용을 환영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의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유감 표명은 결국 북한의 사과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함질의 사건이나 그다음에 북한의 그 포사격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그 한국군의 두 명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상을 당한 군인들에 대해서 북한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사과를 하는 형식을 띄었다.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사과란 표현이나 그다음에 그 북한의 그 행위의 주체 표현을 넣지 않은 것은 북한이 만약 그것을 넣는 것을 남측이 계속 요구했다면 이번 회담은 그 중간에 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상황에서 상당히 남북이 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그 유감이라고 하는 수위로 그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합의문에는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가 특별히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네. 혹시 좀 미진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닌가요?
그 재발 방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의 주체가 명백할 때 재발 방지를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 재발 방지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시인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남북관계 사례를 보면 북한이 그 군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 전례가 한두 번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추상적인 사과 수준을 북한은 보여준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었고 우리는 최대한의 사과를 받아낸다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재발 방지랄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차후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북한에게 요구해야 되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측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합의한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비정상적 네네. 사태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이번에 목함질의 사건이나 또 그 북한의 포사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전체제가 완벽하게 유지되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인 충돌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군사 충돌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확성기 방송을 안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역으로 비정상적 사태를 북한 유발시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확성기 방송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남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런 네네. 경우도 그러면 비정상적 사태로 간주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 비정상적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 문구를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휴전선 중심의 그 내부에서 그런 북한의 군사적인 비정상적 사태를 유발시키는 이런 경우에 확성기 방송을 한다. 우선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좀 더 상황들이 그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확성기 방송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다른 합의 내용을 보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나 당국 회담 개최 그리고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이 있는데 그동안에 네. 한국 측이 제안했던 사안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남측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민간 교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측이 이제 소극적이었다 그동안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측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데 이제 민간 교류의 범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민간 교류가 경제 협력을 포함한 그러니까 그 민간 교류가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랄지 또는 네. 그 전반적인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남관계를 풀어가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또 확장시켜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이것이 과연 네.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성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번 합의문 다섯 번째 글씨 들어갔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은 추석 상봉에 대한 그 기대치 또 남북 구성원들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북한도 이번 사안들 여섯 가지 합의문들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바로 목전에 있는 것이 지금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좀 더 그 성의껏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합의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멀리 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도 예견해 볼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의문의 첫 번째 항을 보면 당국 간 회담을 다채롭게 펼치자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치는 정상회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물론 최소치는 이제 실무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북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이번에 이번 여섯 개 합의문의 중요한 정신이다 이렇게 본다면 좀 더 그 남북관계의 그 회담의 다양한 경로들을 찾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남관계에 막힌 부분들을 좀 일괄 타결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로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남북한이 긴박했던 위기 국면을 타개한 배경에는 남측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 등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4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 참가한 이 4명의 면면을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 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대화 국면으로 반전시킨 주역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 참가한 4명의 핵심 실세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는 지난 22일부터 25일 새벽까지 43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막 그런 과정에서 이 협상이 대단히 길어졌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관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의 특징은 국가안보 책임자와 통일 분야 최고 당국자 각각 한 명씩이 참가하는 2 더하기 2 형식의 회담입니다. 한국에서는 군사 안보를 담당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통일정책을 담당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북한에서는 군부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대남정책을 책임진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관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김관진 실장은 2010년 말 이명박 전 정부 시절 제43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박근혜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2014년 6월까지 장관을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두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국방장관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도발, 원점 타격 등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국방부 장관이란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끈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군부 서열 1위로 김정은 체제 들어 최고 실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20년간 군부 간부 사업을 해온 황 총정치국장은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에 앞장서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지난해 3월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뒤 한 달 만인 4월에는 상장에서 대장으로 그리고 차수로 고속 승진합니다. 이어 5월에는 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이 된 데 이어 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남측의 김관진 안보실장과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비서 등을 보냈고 이에 남측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류길재 당시 통일부 장관이 만나 오찬을 겸한 접촉을 가졌습니다. 당시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눈 환담 중 일부입니다.
김종 소식합니다. 김종일 때와 좀 친한 사람까지 가세요.
그럴까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박근혜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홍 장관은 연구원과 교수 등을 역임한 학계 출신의 통일정책 전문가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시작해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내다 지난 2월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습니다. 김양건 비서는 대남정책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담당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외교 브레인입니다. 김일성대학 불문과 출신인 김양건은 1997년 노동당 국제부장을 거쳐 10년 뒤에는 통일전선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북측 주역으로 당시 북측에서 회담에 유일하게 배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양건 비서는 2010년 9월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에 기용되면서 북한 내 최고 대남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내 지뢰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가 남북한 양측의 장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일지를 조은정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 DMZ 소초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전 수행 중이던 한국군 부사관 2명의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한국 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 잔해물을 확인한 결과 북한군의 목함 지뢰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지난 8월 4일 DMZ에서 수색 작전 중 우리 수색대원 2명이 저기 군사 붕괴선을 침범해서 인마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목함질에 의해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10일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대북 경고 성명에서 밝힌 혹독한 대가의 가장 우선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14일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통해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도발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면서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7일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사실이 한국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남북한이 11년 만에 최전방에서 선전 방송을 재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북한군이 20일 오후 서부전선에서 한국군을 향해 포격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한국군은 이에 대응해 1시간여 뒤 자주포 29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하규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8월 20일 오후 3시 53분과 4시 12분 등 두 차례에 걸쳐 MDL 이남 지역으로 화력 도발을 한 징후를 포착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발 상응 지역에 155mm 자주포탄 수십여 발을 대응 경고 사격하였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서해 군 통신선으로 통지문을 발송해 48시간 이내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전방지역에 준 전시상태를 선포했습니다. 북한은 21일 새벽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 보도를 통해 포격 도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21일 오전 한국이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에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접수를 거부했고 북한은 이어 오후 4시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접촉을 제의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의 접촉을 제의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 22일 홍영표 한국 통일부 장관까지 포함된 2대2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됐습니다.
조성된 현 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판문점에서 긴급 접촉을 가지게 됩니다.
남북 대표단은 22일 오후 북한 시간 6시에 고위급 접촉을 시작했고 10시간 가까운 장시간의 협상 끝에 새벽 3시 45분에 정회했습니다. 22일 오후 3시에 남북대표단은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고 25일까지 33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나흘간 무려 4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끝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최고 경계 태세를 탄력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오늘 정오 중단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고위급 당국자 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부터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북한은 준 전시 상태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의 준 전시 상태 해제는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결정된 지 5일 만에, 한국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25일 정례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오늘 12시부로 남북 합의한 것과 같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단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늘 12시부로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 북한군 동향을 지켜보며 한국군의 최고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수준, 북한도 지금 준전시 체제에 맞게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을 되돌리는데 시간이 걸릴 만큼 저희들도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의 대비태세, 경계태세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이번에 남북한이 합의한 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중단일 뿐 방송시설 철거는 합의 내용에 없다며 확성기 방송시설은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군은 이에 앞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의 대응 조치로 지난 10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11개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을 불규칙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지난 20일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전선지대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 선포 이후 최전방 지역 포병 전력을 2배 이상 증강하고 특수전부대 요원도 파견했습니다. 또 동해와 서해 잠수함 기지에 머물던 잠수함 50여 척을 기지 밖으로 이동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들 잠수함 중 일부는 현재 소속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25일 오전 전군 긴급지휘관 회의와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대표해 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최룡해 비서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물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무산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몇 년째 냉각된 북중 관계와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준비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냉각된 북중 관계 속에서 김 제1위원장을 대신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최 비서는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김영남 상임위원장보다 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최 비서가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로 볼 때 꼬여있는 북중 관계를 푸는데 적임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중국 방문은 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찾았던 지난 2013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최 비서는 당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급격히 냉각된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임무를 띠고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중국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신지도부와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와 안면이 있는 최 비서의 이번 중국 방문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의 분석입니다.
북중 모두 안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최용해 특사의 방중은 아마 그 중국 지도부하고의 안면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고 특히 그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측근 실세이기 때문에 북중 간의 당대당 아마 교류에 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최 비서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김 제1위원장의 친서 등 특별한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지금의 냉각 국면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주대학교 김은규 교수입니다.
김정은의 친서도 갈 것 같습니다. 저게 북중 간의 그 과거의 혈맹으로서의 어떤 유대를 잊지 말자. 우리가 같이 싸웠던 그 군대고 같은 그 나라 아니냐.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 같아요.
한편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포함한 30개국 지도자를 비롯해 정부 대표 19명,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10명 등 모두 59명의 외국 사절이 참석한다고 장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본국에서 공식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주중 미 대사관 사절을 참석시킬 예정이며 캐나다와 독일, 유럽연합 등도 대사관 대표가 참석합니다.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의 불참을 확정했고 정부 대표단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국제장애인 구호단체의 대북사업에 250만 크로나,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장애인 재활과 특수학교 교사들을 돕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24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스웨덴 정부가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대북사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으며 지원금은 이 단체가 북한에서 지원 중인 장애인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 1998년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의 요청으로 북한의 장애인 지원 활동을 시작한 핸디캡 인터내셔널 벨기에 지부는 현재 북한 장애인 재활치료와 특수장애인 학교 교육 개선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는 80만 유로, 미화 110만 달러를 들여 함흥 정형외과 병원과 평안남도 덕촌 탄광병원, 평안북도 독림의 노인 장애자 요양원 등의 설비 개선과 장비 지원, 보건요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북한 내 6개 시각과 청각장애자 특수학교에 교육과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벨기에 개발협력청, 스위스 개발협력청, 영국과 네덜란드 대사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올해 대북구호사업에 2,650만 크로나, 미화 321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올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국제적십자사 IFRC와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UN아동기금 유니세프, Save the Children, Concern Worldwide, Handicap International 벨기에 지부 등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를 소재로 한 뮤지컬 컴포트 워먼이 최근 뉴욕에서 공연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뮤지컬이 미국에서 공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미 동부 뉴욕주 맨해튼시의 브로드웨이. 이곳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 예술의 거리이기도 한데요. 오프 브로드웨이는 규모는 작지만 역시 작품성이 뛰어난 공연들이 매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가무극, 즉 뮤지컬 한 편이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뉴욕 시티 칼리지 연극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연출자 김현준 씨가 제작한 컴포트 워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인권을 짓밟힌 한국 등 아시아 나라와 유럽 나라 출신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영화나 연극으로 소개된 적은 있었지만 음악과 춤과 대사가 들어간 뮤지컬 형식으로는 처음입니다. 컴포트 워먼의 김현준 연출자는 맨하튼 한복판인 타임스퀘어에 대형 광고를 거는 등 이 뮤지컬을 공격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한일 두 나라의 민감한 정치 현안이기도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이 뮤지컬 공연은 시작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 맨하튼 46번가의 160석 규모의 세인트 클레멘트 극장에서 공연된 컴포트 워먼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18차례 공연을 할 때마다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3년 전부터 작품을 썼다는 연출자 김현준 씨는 VOA에 이번 작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신조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를 당선이 되고 나서 그 굉장히 우경화된 발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들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위안부 애들 아냐? 했더니 이제 컨프로머니까 편안한 여자들 아니냐? 반어적으로 관객들이 보고 나서 아니 이 여자들이 어떻게 컴포트무이냐 라고 생각만 하게 되면 그게 제 꼴이거든요 사실.
김현준 씨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이메일과 전화로 일본인 극우주의자들의 협박을 받았지만 정치적 시각을 떠나 피해자들의 뼈아픈 과거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12개국 출신 배우 50여 명이 출연하는 뮤지컬 컴포트 워먼은 일본 관리가 유럽과 중국, 필리핀 등을 포함해 한국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일본군에게 징집된 오빠를 찾기 위해 일본의 설탕 공장에 지원하는 여주인공 고은과 같은 마을의 두 자매는 스스로 일본으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지만 이들은 곧 일본군의 성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뮤지컬 컴포트 워먼은 자극적이고 불편할 수 있는 일본군의 성유린 장면을 춤으로 풀어냈는데요. 춤과 조명, 음악, 연기가 어우러져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등장인물이 부르는 노래들은 당시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주인공 고은을 돕는 청년 민식이 등장하는데요. 한국인이면서 일본 경찰 소속으로 일본 장군의 아들과 우정을 나누다가 고은을 만난 후 일본인과의 우정과 조국에 대한 갈등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김현준 씨는 민식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그때 살았다면 어땠을지를 상상해 만든 인물이라고 말했는데요. 민식은 고은을 탈출시키고 결국 일본군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일본군에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처녀들은 조국의 해방을 맞아 태극기를 흔들지만 결국 이들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며 뮤지컬은 끝납니다. 김현준 씨는 수십 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들의 상황과 세간의 무관심을 마지막 장면에 넣었다며 지난 7월에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만났을 당시 일부 단체와 언론의 처사를 보고 마지막 장면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위안부 단체들은 단체대로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할머니들을 무슨 소속사 연예인처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도 할머니의 신경이 쓰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화면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할머니에서 다루는 거 보고 정작 할머니가 그 땡볕에서 혼자 계시면서 막 할머니는 혼자 말씀하시는데 정작 기자들은 나중에 대표 그 위안부 대표들 말만 찍더라고요.
뮤지컬 컴포트 워먼은 역사의 비극 속에 놓여진 가족 간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조국애를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엔 유엔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도 극장을 찾아 뮤지컬을 감상했습니다. 유엔 대표부 직원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오준 대사는 역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했을 일이 있다면 바로 위안부 문제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9일 마지막 공연을 보러 온 미국인 관람객들은 위안부 역사에 대해 알지 못했고 충격적인 이야기고 매우 감동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But it was great. It was very moving and I think particularly eloquent to say but it was great. It was very moving and I think it was informative as well.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material.
I wasn't aware of the history and the story and it's really shocking to a lot of
여주인공 고은을 연기한 매건 허드슨 씨는 자신뿐 아니라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없는 미국인들에게는 폭로와 같은 역사라고 말해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출자 김현준 씨는 브로드웨이의 대형 공연 제작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빠르면 내년 봄에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의 대형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국제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기를 다 거의 도려냈다 할 정도로 잃어버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열심히 이 스토리를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들의 비극을 전달받고 많은 나라에 이 스토리가 전해져서 할머니들이 더 이상 목이 쉴 정도로 소리 안 치셔도 되도록 세계적으로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사과 모드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빨리 앞당기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반도에 가득했던 긴장이 협상 타결로 풀렸습니다. 한국의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군요.
네. 오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남북 간에 타결한 그 합의안 내용이 하루 종일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안도를 하는 분위기고요. 하지만 또 뭔가 분명하지 않은 북한의 유감이라는 표현에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북한의 유감이 참 유감스럽다.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회자되게 됐습니다.
네. 지뢰 폭발 사고로 한국군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해서 유감이 아니라 사과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도 그렇게 강경했었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더 이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도발에서 합의, 보상, 그리고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북한으로부터 유감 표명을 얻어낸 것,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낸 것을 이번 마라톤 협상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적지 않은 나이에 며칠간의 협상을 이어간 이 한국 측 인사들에 대해서 고생 많았다, 애썼다 이런 인사도 쏟아졌는데요. 지금까지 남북 간의 협상을 지켜보던 사람들 늘 북한 측에 끌려가는 것 같고 또 합의에 따른 뭔가 보상을 해줬겠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쉽고 미흡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분명 잘했다 이런 칭찬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돌아오는 추석에 진행한다고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이 대한적십자사를 찾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더군요.
네. 1년 내내 열려있는 그 대한적십자사 민원실에 다시 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됐다며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쓰고 가는 이산가족들의 웃음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산가족 상봉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기대가 높아진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꼭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공항이 건설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독도와 함께 한국 최동단에 있는 섬 울릉도가 육지와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다시 배를 갈아타고 몇 시간씩이나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울릉도에 2020년부터는 비행기를 타고 다녀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배를 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서 울릉도는 마음 먹는다고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군요.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동해나 포항까지 가서 배를 타고 가자면 7, 8시간은 좋게 걸린다고 합니다.
네.
또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간다고 해도 그날의 그 바다 기상에 따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울릉도이기 때문인데요. 한 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한 42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연중 한 100일 정도 기상 상황 때문에 배가 뜨지 못했던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가면 훨씬 빠르고 편리하니까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뭐 바닷길이 막혀도 하늘길이 열려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고요.
네.
서울에서 7, 8시간 걸리던 울릉도길이 1시간으로 줄어드니까 훨씬 더 편리해지는 겁니다. 아, 그런데 사실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려고 했던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수차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최근 이 울릉도 공항 건설에 50인승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소형 공항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네.
아, 경상북도에서는 공항이 개항을 하고 비행기가 다니게 되면 울릉도를 방문하는 인구가 연간 한 8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울릉도가 개발되고 발전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건강과 수명에 관한 소식이군요.
네. 뭐 한국 정부나 국제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보면은 남성보다 보통 여성들의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최근 그 OECD가 발표한 건강 통계에 나타난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 역시 그런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을 예상하는 수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81.8년입니다. 81살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네.
이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한 1년 4개월 정도가 더 긴 편입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한국은 노르웨이와 함께 공동 10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남녀 간의 기대 수명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보다 남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OECD 회원국 34개의 나라 가운데 남녀의 기대 수명 차이는 한국이 다섯 번째로 큽니다.
네.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그 핀란드 아래쪽에 있는 에스토니아였고요. 다음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가 위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 다섯 번째 올라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OECD 회원국의 평균이 5.3년인데요. 한국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85.1세, 남성은 78.5세, 6.6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요즘 시대의 장수 비결인데 이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놨더군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다는데 여성에 비해서 활동적인 남성들의 기질이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아기의 사망률이 남성이 더 높다 이런 점도 있고요. 남성들이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 부분입니다.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신체 구조적으로 심장이라든지 뇌혈관 쪽의 질환에 좀 취약한 편인데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이 담배를 피는 것,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남성들은 담배를 끊어야 되겠군요.
흡연은 백해에 무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연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도 아주 오랫동안 금연 장려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만 2013년을 기준으로 15살 이상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36.2%였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가 43.7%로 가장 높고요. 터키에 이어서 한국이 세 번째로 담배를 많이 피는 남성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네. 자, 기대 수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서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